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금융 해킹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해 경보를 내렸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한 강원도를 휩쓸었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 국무부가 북한의 금융 해킹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gain, I'll defer to the folks in Homeland Security and who deal with the cyber threats specifically. But again, there's strong evidence.
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문제를 국토안보부와 사이버 위협을 다루는 이들에게 맡기겠다면서 그들, 그러니까 북한이 그것을 운영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금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배경을 좀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이제 국무부에서 북한을 포함해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을 담당하는 고위 실무 책임자인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그 금융 해킹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8월 26일이죠. 미국에 이제 국토안보부 산하의 그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사이버안보국, 재무부,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제 경고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그 정찰총국의 산하에 밑에 있는 해킹 조직인데요. 비글로이스라는 그 해킹 조직이 2월부터 그 전 세계 은행의 그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시스템을 노려서 현금 탈출을 재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대상 국가가 한국, 일본, 인도, 스페인 등 38개국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2015년부터 2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를 했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사이버 범죄는 그 일반 범죄하고 달라서 그 증거를 그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날 그 국무부 브리핑에서 참석한 한 기자가 이것이 그 틀림없느냐 이러고 이제 그 스틸웰 그 차관보한테 물어본 건데요. 네. 스틸웰 차관보가 알다시피 그 사이버 범죄는 그 여러 대 북한의 소행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건데요. 뭔가 그 사이버 사령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가 북한의 그 금융 해킹에 대해서 강력한 꼬리를 잡았다. 이런 것으로 그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틸웰 차관보가 북한이 금융 해킹을 하는 이유가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스틸웰 차관보는 그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활동 등을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더 빨리 일을 멈추거나 늦출수록 우리 즉 세계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스틸웰 차관보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이 어떻게 뭐 미사일에 사용되는지 그런 걸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북한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6차례 걸쳐서 2017년이죠. 그때 6차례에 걸쳐서 10발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느라고 1천만 달러 이상을 썼을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이렇게 그 미사일 개발 또 실험 이런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것도 큰 관심사인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정보기술 건설 등 노동자 파견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해외에서 그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번 또 스트릴 차관보가 말한 것처럼 불법 해킹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이 2015년부터 20억 달러를 편취하려고 훔치려고 시도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 또 해커들이 북한 해커들이 5년 동안 10억 달러 정도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돈들이 바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또 핵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 정부가 여러 대북 조치를 하는 이유가 북한에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그 미국은 그 북한과 관련해서 많은 조치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목적이 북한을 그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고립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과 그 대화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메시지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 스틸웰 차관보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북한이 지금 그 경제난에 몰려서 인터넷으로 몰래 그러니까 금융에 근해서 그 돈으로 그 미사일을 만들려는 것을 이제 미국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이 이것을 다 보고 또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도 않을 일을 갖고 하지 말고 협상과 그 대화의 그 협상탁으로 나와라. 이것이 그 스틸웰 차관보가 북한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이 대북 금융 해킹 경보를 내린 배경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난 26일 북한이 금융 해킹을 한다고 경보를 내리니까 이에 북한이 반발을 한 것인데 이 전후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먼저 지난달 26일에 국토안보부 산하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시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와 또 재무부, 또 연방수사국 FBI, 사이버사령부 등 4개 부처가 사이버 금융범죄 합동경보, 북한 해킹단체 비글보이저 관련한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아서 2014년부터 활동해온 비글보이즈가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을 노린 현금 탈취를 재개했다. 이런 내용의 경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또 스페인, 토고, 가나, 남아공 등 전 세계 38개국의 금융 전산망이 이 비글보이즈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을 하면서 2015년부터 이 비글보이즈가 2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글보이즈의 존재는 이번에 미 정부의 합동 경보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사이버사령부는 이 단체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히든 코브라의 대표적인 하위 집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30일 홈페이지에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이런 사람의 명의에 담화를 내고 미국의 이런 경보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인 또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사이버 범죄 원흉이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 이 양측 사이에 서로 지금 상대방이 이 뭐 요인이라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셈인데, 미국은 북한이 금융 해킹을 한다고 하고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쯤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그 금융 해킹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이제 180도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미국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국 발표를 보면요, 모두 그 사이버 분야의 아주 그 전문 집단입니다. 아, 전부 다 그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사이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FBI 사이버사령부 이런 데서 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 합동으로 낸 첫 번째 그 보고입니다. 이런 그 보면은 뭔가 거기에 상당한 증거를 잡지 않았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또 미국 모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스트럴 차관보도 이거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증거가 아니라 강력한 증거가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그 4개 그 이런 관련 기관이 무언가를 단단히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양측의 주장이 맞설 때는 그 사람의 이제 과거 행적을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
과거 그 북한 행적을 보면은 사이버 해킹 또는 그 인터넷을 이제 교란하거나 무슨 돈을 훔치는 이런 행위인데요. 이것 기록이 많습니다. 한국의 발표만 보더라도 2009년부터 그 한국의 그 청와대 백악관 또 미국 그 헐리우드 영화사 이런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여러 그 해킹을 하고 돈을 훔친 이런 게 많고 또 유엔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북한이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북한이 금융 해킹 돈을 훔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무부가 북한이 금융 해킹으로 훔친 돈이 있는 28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자.
네. 이번 몰수 소송은 지난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약 2억 5천만 달러와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와 관련 있는 146개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몰수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280개 계좌들은 앞선 소송에서 공개된 계좌 등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해킹으로 탈취된 금액이 다양한 가상화폐로 환전되는 등 세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 계좌 280개를 적발했고요. 이런 적발 과정을 30쪽에 달하는 소장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화로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계좌를 합치면 몰수 대상 금액은 약 5천만 달러입니다.
네.
이번 몰수 소송을 위한 조사에는 연방국세청과 범죄조사국, 또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이런 그 정부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가상화폐 자금세탁 조직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의 범죄 조직과 수법을 노출시키고 불법 이익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자꾸 금융 해킹을 하는 것을 보면 외환안이 상당히 심각한 모양인데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합니까?
네, 일단 북한의 외환이 상당히 진짜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외환은 주로 그 노동당 산하에 있는 39호실 되는 조직이 이제 이것을 주로 관장을 하는데
네.
북한이 이제 외환한 사정을 그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제 심각한지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대개들 그 전문가들의 그 추산에 따르면 북한의 외화 보유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국 달러 하나, 중국 위안 하나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이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대개 한 50억 달러 또는 60억 달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 2016년 그때부터요. 그런데 이제 5-60억 달러가 있었다 그러는데 북한의 그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 3년간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매년 20억 달러씩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해에 20억 달러씩 적자가 났으니까 3년만 계산을 해보니까 60억 달러가 적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60억 달러가 외환보 요구가 있다고 해도 지금 거의 다 그 외화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뭐 바닥이 드러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그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그 은행 뭐 이런 데서 그 돈 해킹을 해서 이제 돈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예.
원래 그 미사일 같은 국방 분야는 그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미사일 자금을 만드는 걸 봐서는 북한의 외환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북한의 해킹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해서 주의보를 내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을 경고한 첫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주의보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미국의 그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상계부처가 1일 그 북한의 그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과 관련해서 합동주의보 조심해라 이런 이제 경보를 내린 건데요.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사일을 운반하는 데 쓰는 특수 차량이나 부품을 이제 수입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이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또 미국 제재 위반이니까 여기에 관여하거나 휘말리지 말라 이런 것, 내용인데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사이버 활동 그러니까 해킹 또 해운 그 제재 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례 주의보를 내렸지만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부품과 관련한 합동주의보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사용된 주요 물품과 부품을 8가지 범주로 나눠서 명시를 했는데 어떤 물품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위해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지적한 건데요.
예.
대형 트럭 차대, 또 특수광과 알루미늄, 전구물질, 또 안내 탐색 제어 장비 등 크게 그 8개 범주에서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대형 트럭 차대는 그 트럭의 세로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차대를 바탕으로 트럭 조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형 트럭은 미사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수강, 알루미늄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에다가 안내, 탐색, 제어 장비 같은 물품들은 미사일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도록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장비입니다.
네.
미 정부 합동주의보는 바로 북한이 이런 물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이 큰데요. 이번 주의보는 사실 기존에 이미 공지됐거나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이 연루돼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제재 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업계들을 대상으로 발령이 된 겁니다. 이 정보를 숙지하고 부주의로라도 불법 조달에 개입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 조달을 위해서 뭐 이른바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기만적인 수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만적인 수법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물건을 그 수입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또는 그 강교한 방법으로 이제 그 미사일 부품을 그 부품이나 장비를 조달한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휘말리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주로 이제 거기서 드는 몇 가지 그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정식으로 북한의 그 당국자가 나와서 미사일 부품을 뭐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걸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로 이제 몇 가지 그 기만적인 방법의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그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에 김수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과거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물건을 이제 수입하려고 이렇게 미사일 부품 이런 걸 수입하려다가 제재 명단에 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기만적인 수법의 그 사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 사람을 등장을 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이 나오면은 이제 그 의심을 살 수가 있으니까
예.
현지에 있는 외국 사람을 포섭을 해서 물품을 수입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잡힌 경우도 있고 이제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기만적 수법의 예를 이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기관과 외국 기관과 또 개인 명단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6개 주요 북한 기관을 명실했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 또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들인데요. 군수공업부 또 국방과학원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처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입니다. 이 외에도 군수경제를 총괄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에 관여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 조선단군무역회사, 조선연봉총회사 등 6개 북한 기관이 명시가 됐고요. 또 북한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그 관여하는 제3국 국적자나 해외 기업도 포함이 됐는데요.
예.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서 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상품 등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들이 명시가 됐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과거에 외국산 전자기기를 장거리 미사일 부품에 사용한 사례 등이 적시가 됐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또 북한의 불법 부품 조달을 돕는 다양한 방식도 소개가 됐는데요.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해외 기업들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 채 물품을 구매를 하고요. 또 북한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구매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한다고 주의보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조달 기업들은 민감한 품목을 수출 신고할 때 허위 신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특히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주요 제재 회피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외국 장비나 부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로켓 미사일이 이른바 이제 주체 기술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이제 미사일이나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제 기술이나 부품을 많이 좀 수입하지 않나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12년 12월이죠. 북한이 이제 로켓을 그 남쪽으로 이제 당시 그 발사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동체 일부가 그 서해 그러니까 황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군이 이것을 하나 그 로켓을 그 회수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부품이 사용되고 있나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로켓이니까 당연히 이제 엔진이 있는데요. 엔진은 대부분 이제 아마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예.
이제 엔진 말고도 이제 로켓 또 미사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정교한 그 제어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전자 제품 또 센서 이런 것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것 같다 이런 그 결론이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유엔 안보리 그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들 보면은 북한이 특히 그 일본에서 레이더 기중기 엔진 이런 것을 많이 수입했다 이런 걸 신 대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예.
북한이 아마 그 로켓이나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 중국, 일본 등지에서 상당히 많은 그 부품을 수입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 결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북한 미사일 개발을 겨냥해서 주의보까지 내린 걸 보면 이 미사일 부품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많은 장비와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국제사회 강력한 제재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이런 그 미사일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만 전술이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엔 보고서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적 감시망을 피해서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중국 기업을 통해서 들여오는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홍콩 등에 있는 유령 회사들을 통해서 GPS 수신기, 안테나 이런 그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사들이는 정황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나온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계속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리에 보고했는데요.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면서 그런 부품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역시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네. 북한의 그런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 보고서도 나온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관련 산업계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활동을 알리면서 이런 북한의 불법 조달 행위에 연루되지 말라, 협조하지 말라 예.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만약에 실수로라도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여하면 제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제 로버트 슈퍼 그 핵과 미사일 담당 차관보가 이일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그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슈퍼 차관보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도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영어로 SLB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그 확장하려는 노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정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 점도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이제 다음 달에 당 창건 열병식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 전직 관리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에 열리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해도 놀랍지 않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무슨 일을 당 창건일에 할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북한이 그 ICBM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대기권 밖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그 재진입 기술 이것과 함께 고체 연료를 통한 그 추진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북한의 2대 과제 중 하나인데요. 그중 예. 하나인 이제 고체 연료를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것을 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열병식에 이런 그 무기를 등장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렇게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것은 실제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보다 또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위험 부담도 적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북한이 그 열병식에서 이런 그 고체 연료 ICBM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또 무기가 진짜인지 그런 것을 실제로 확인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런 분석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9호 태풍이 3일 한반도를 휩쓸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부산이 피해를 입었고 북한에서는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니까 원산이 아주 물바다가 됐던데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9호 태풍이죠. 이름이 마삭이라고 그러는데요. 3일 그 북한의 그 강원도 일대를 그 휩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부산, 남해안 쪽에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북한 TV를 보면은 그 강원도 원산에서 그 강수량이 약 200mm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원산 북한 TV를 보면 원산 일대 시내가 완전히 이제 물에 잠긴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예. 원산 외에도 그 밖에도 통천군, 문천, 함흥, 심포 이렇게 주로 북한의 그 동해안 쪽에 큰 비가 내려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아직 그 이번 그 태풍에 대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부산에서 두 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이재민이 한 2천 명 정도로 난 걸로 봐서 북한서도 아마 이 정도의 그 피해가 있었고 이 정도로 물이 잠긴 걸 보면 아마 도로도 많이 이제 그 파손이 되고 교량 또 어선 피해도 많지 않았겠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그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9호 태풍에 이어서 10호 태풍도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태풍 마이삭의 피해가 채 추산되기도 전에 또 다른 태풍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선이라는 이름의 10호 태풍인데요. 6일에 한반도에 상륙할 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9시쯤에 일본에 도달한 뒤 북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그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는 특히 함경북도 부근을 통과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50m인 굉장히 강한 태풍으로 보입니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50m면 콘크리트 집도 무너질 정도의 아주 강력한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이와 함께 이 10호 태풍 하이선이 많은 비를 뿌릴 걸로 이렇게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과 유사하게 또 동해안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또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지난달 장마에 따른 홍수 또 8호 태풍 바비 또 9호 태풍 마이삭까지 지금 3연타를 맞으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네.
이번에 또 10호 태풍까지 오는 상황이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이어서 재난이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이 식량난에 관해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홍수와 태풍, 연이어 이런 그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직 전체적인 피해 상황이 파악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지금 홍수와 8호 태풍, 바비 이 정도만 해도 지금 그 곡물 수확량이 전년 대비 30만 톤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농작물이 전반적으로 홍수와 태풍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건데요. 피해 면적 등으로 보면 수해로 약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 또 그다음 태풍으로 5만 톤에서 10만 톤, 이렇게 해서 그 홍수와 8호 태풍이 두 가지만으로 인한 그 수해로 약 30만 톤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해 농작물 수확량이 450만 톤에서 500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따라서 이 두 차례 수해만으로 그 평년 곡물 수확량의 10% 정도가 감소한 셈이고요. 나머지 지금 9호 태풍, 10호 태풍 피해까지 합치면 더 피해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옥수수, 콩, 지금 수확철이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인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쓰러진 상황이어서 복구도 어려울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됐고, 또 지금 벼의 이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홍수가 발생해서 벼 피해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연거푸 닥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최대 122만 톤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됐고, 이 침수된 농경지 면적을 한 3만 정보 정도로 잡으면 여기서 손실되는 식량이 약 8만 4천 톤에 이른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북한의 그 수해 규모가 그 최악의 홍수 중 하나였던 2007년 이런 당시로 정도까지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최대 122만 4천 톤, 여기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예,
최악의 경우 지금 북한의 올해 식량난이 근년 들어서 그 최악의 상황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북한의 금융 해킹에 대한 소식과 함께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경보를 내렸다는 내용, 그리고 태풍과 관련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작가 로버트 해리의 지금 하라 중에 한 구절이에요.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고마움이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당연하게 다가올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할게요. If you see me walking down the street and I start to cry each time we meet, walk on by, walk on by, make believe that you don't see the tears, just let me grieve in private, 'cause each time I see you, I break down and cry. Walk on by,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디온 워익의 Walk on By로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었어요.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디온 워익의 노래로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흑인 가수이자 또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당대 최고의 여자 가수 디온의 노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1962년에 처음 발표한 Don't Make Me Over 지난주에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 이후로 발표되는 노래마다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 You Will Never Get to Heaven이라는 곡은요. 아쉽게도 중간 순위에서만 머물게 되는데요. 1965년까지도 별다른 호조를 보이지 못하면서 이 히트곡 가뭄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바로 이 노래를 만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요. Message to Michael이라는 노래인데요. 팝 부문에서 대단한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Spread your wings for New Orleans, Kentucky. 뉴올리언스를 위해 날개를 펼쳐라. 켄터키 블루버드.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전해줘. 그는 카페에서 매일 밤 노래를 하지. 켄터키 블루버드. 마이클에게 매일 더 보고 싶다고 전해줘. 라는 가사의 메시지 투 마이클 듣고 왔습니다. 1년 남짓 발표하는 곡들이 중위권에 머물면서 그녀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식는 듯 했지만 이 노래로 다시 대중의 사랑을 차지했던 디오는요. 이후로도 계속 히트곡 대열에 자신의 노래를 올려놓게 됩니다. 메시지 투 마이클에 이어서 대히트를 기록한 두 곡 이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차와 보트와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 파리와 로마로의 여행을 말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은 아니야. 기차와 보트와 비행기가 날 떠나 멀어졌어 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이 기차와 보트, 비행기에 비유한 재밌는 가사를 가진 Trains and Boats and Planes 먼저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떠나간 연인 앞에서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의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돌아와 라고 노래한 I just don'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60년대 최고의 흑인 여자 가수 디온 워윅의 히트곡 대행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know what else to do. Like a summer rose, 'neath the sun and the rain. I need your sweet love to ease. I need your sweet love to ease all the pain.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입니다.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We'll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본문에서 제이슨이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그런데 내가 휴대전화기 덮개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제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궁금해진 제이슨이 A little bird told you? 누구한테 들었다고? Who? 누군데? Who told you? 누가 알려줬어? I want to know. 알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말해줄 수 없지. 그냥 갖고 싶었던 선물 받았으니까 생일 즐겁게 보내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little bird told m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Today's expression is a. Little, L-I-T-T-L-E, little, bird, B-I-R-D, bird, told, T-O-L-D, told me, M-E, me.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it means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o told them. And that they are not going to reveal who gave them the information. Keep in mind that this expression is used playfully. A little bird told me는 문자 그대로 하면 작은 새가 나한테 알려줬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얘긴데 누가 말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며 농담하듯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보 제공자를 밝힐 수 없다는 의미죠. 물론 재미삼아 쓰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한테 생일 선물 고맙다며 어떻게 휴대전화기 덮개가 필요한지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말 또는 정보를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A little bird told me 인 거죠.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little bird told me that it's your son's first birthday. 라고 하면 누가 오늘이 내 아들 돌이라고 그러던데?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Let's review.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it means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o told them.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